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 서신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재가 자신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였다는 것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유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배워서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있었다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젊은 지도자였을 테고 성경에 언급된 것으로는 그래서 디모데의 부족함을 오히려 걱정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시면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연소한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은 그가 아무래도 보기에 앳돼 보여서 어쩌면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적지 아니 부담을 갖고 있는 후계자였을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무를 디모데가 이어줄 것을 확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 동시대 사역자들인 다른 사도들과는 거리가 있는 그 신앙적 경력에서나 또는 삶의 경험에 있어서 분명히 아직 다 완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책임 있는 목사가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그 절정을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젊은 후계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아슬아슬하지요.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남서울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했던 1982년에 제 나이 만 34이었습니다. 그때 있는 성질껏 굴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설교들이 다, 그리고 이제 개척했던 85년부터 해서 초창기의 설교들은 다 옛날 테이프에, 카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데, 테이프 도서관에서는 어찌하든지 원본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테이프가 늘어나고 손상이 돼서 잘 안 들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됐는데, 저는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 들으면 민망합니다. 뭘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분노했고 그렇게 조급했나 싶고. 그런데 은혜를 그때도 받았고 지금도 받는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죠. 막 입문한 사람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없애지 말라고 그러는 중이고, 저는 차마 못 듣겠고, 제가 가서 첫날부터 악을 썼으니까, 부임하던 첫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받으셨으니까요. 그 친구 왜 이렇게 한이 많아? 그러시더래요. 지금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하면, 바울이 워낙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위대하니까, 큰 인물이니까 더더욱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 개인이 평균 이상의 사람일지라도 바울과 접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디모데가 그 마음에 다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배짱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목사가 되며 또 어떤 목사를 추천할 수 있는가? 목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중대한 책임을 감수하며 또 추천하는가? 그런 문제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좀 애매합니다. 그는 열두 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스승이 없죠. 그러나 굳이 스승을 들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 그의 평생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하다못해 베드로 같은 설교와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그냥 돌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크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스데반이 가졌던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스데반의 뒤를 잇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놓고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혀 위대하게 또는 능력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 알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러 다니는 자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하나의 반전입니다. 반전. 스데반이 아니고 바울이 부름을 받는 거죠. 그 준비된 스데반을는 죽이고 박해하던 바울은 교회의 책임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반전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충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디모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능력이 있지도 혹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내내 지금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말하자면 그의 모든 행동을 제한받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세우신 교회를 그가 세우시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유지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입장에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심정, 안타까움도 물론 과장도 아닌 그 담담함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자의 배짱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저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였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것,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신념을 그리고 내가 어떤 설득과 항복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라는 종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할까 봐 오해받을까 봐 가장 걱정했다 이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그의 능력과 열심과 진실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보기를 바라고 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가? 일꾼을 세우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나시고 역사하시면 되지 않는가? 거기에 그 문제의 답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뜻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 실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로 맺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의 요소가 더 많다면 하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람 중에서 택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러나 여기 나온 것 같이 이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100% 모든 일에 공을 또는 그 가능성을 돌리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된 이유는 16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지금 이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우리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섬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강요가 아니며 억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알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육신으로 찾아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길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내용을 만들거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 것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불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하나님이 친히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노라 라고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섬기며 비우며 낮추며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감동을 만드는 것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희생과 겸손과 진심이 상대방을 납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신비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영생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인간의 죽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시지 않는 한 아무도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하는 설교 중에 오늘 본문만큼 저를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게 한 본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고함을 지를 수는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태껏 고함 지른 것은 다 옛날로 돌리시고 다 원본을 지우고 오늘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논리성, 감동 이런 것들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 그것은 영생에 속하는 것이요 영광된 것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르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제시했느냐,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종들이 보여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망신을 당해라. 업신여김을 당해라. 상대방 교회들에게는 얘기를 했겠죠. 저를 두렵게 하지 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했지만 디모데에게는 너는 참고 견디고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도록 충성하여라. 바울 자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의 진실성과 그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는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시했는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켰는가 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낮추시고 웃으시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말이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그 유명한 모래시계 박근영 씨가 그의 딸에게 한 충고입니다. 딸이 막 덤볐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잡아놓고, 아버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막 덤비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거든. 영향력을 미치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모래시계에서는 고함 지른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국 영화계는 드라마나 영화나 아직도 고함을 질러요. 고함을 지르는 건 연기력이 없기 때문이래요. 목사가 고함을 지르는 것은 뭘까요? 하나의 변명은 있습니다. 우린 가끔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을 감당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게 우리를 그 무게가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았고 저는 저대로 훈련을 받았죠.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섭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가 사도 된 일에 대한 이해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며 교회에 대한 그의 배짱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세상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씩 웃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울고 많이 비명지르고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쯤 오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씩 웃었을 것 같습니다. 아, 디모데는 아마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의 넉넉함을 그 진정한 힘으로 세상의 도전과 멸시 앞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